VOA 세계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제 현재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 내 사망자 수가 35,41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과 시리아 국영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시리아 내 사망자 수가 최소 5,814명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0명 이상이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서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재난비상관리청 본부에서 열린 강요회의 뒤 무너진 건물 아래 남겨진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구조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파괴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모든 집과 일터를 재건해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지진 현장에서 어제 9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새로 개통된 바브 알살람 통로를 이용해 유엔 구호물자를 실은 첫 호송 차량이 이날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시리아 정부는 지난 13일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국경 통로 두 곳을 3개월간 추가 개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와 임금을 비롯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연간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하락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에도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 최고치에서 약 1달러 60센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개월 동안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 가정들의 숨쉴 공간을 선사했고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우리는 적자를 줄이면서도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처방약 비용과 의료비, 가정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4% 올라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두 정상이 에어인디아가 보잉으로부터 200여 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역사적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매가 미국 내 44개 주에서 44개 주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에어인디아가 인도를 성장하는 항공운송 수요에 부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기술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2주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핵심 첨단 기술 구상의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인도 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동의 우선순위 사안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의 협의체인 쿼드 등을 통해 계속 협력할 뜻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인도군은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 옐라한카 공군기지에서 열리고 있는 에어로인디아 2023 무역박람회를 계기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황이 매우 어렵다며 서방국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연설에서 특히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지역의 최전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그곳에서의 전투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영토 모든 곳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힘을 모으기 전에 최근 공세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서방국들이 약속한 군사지원의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사결정과 실행, 군수품 배송,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적어도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억류하고 있다고 미국 예일대학교가 어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운영하는 최소 43개의 어린이 수용 캠프가 확인됐다며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재교육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를 가족으로 유지하고 부모와 친척이 부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미한일 3국의 영내 구상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 프로그램이 정부의 의도와 지원 아래 운영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고체연료 ICBM 부대를 창설하는 등 핵무력 중심 군 편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미한일 3국의 영내 구상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벌어진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나라가 공동 대처해야 할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미한일 3국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중국 정찰풍선 관련 사안이 논의됐느냐는 질의에 직답 대신 일본 한국 측과의 사실상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논의한다고 답했습니다.
In virtually all of our engagements with our Japanese and ROK counterparts, we discuss our shared vision for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동 비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비전의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열린 차관급 회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지난주 탐지돼 결국 무력화된 고고도 정찰풍선과 관련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speaking to the deputies meeting today and yesterday, we have discussed our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는 우리가 세계 각국 그리고 이번 사안의 대상국들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비전에 중국이 제기하는 체계적이고 전술적인 도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4일 정찰 풍선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의 명백한 의도와 지원 아래 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well-funded, deliberate program by the Chinese to collect intelligence on our nation.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이것은 우리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 의도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첫 번째 풍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최소 4번의 이 같은 정찰 비행을 알고 있으며 그중 3번은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한 번은 우리 행정부 초기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바이든 정부의 분석을 확신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행한 분석과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한 추적 및 탐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격추된 풍선 이전에 미국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 3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 1번 등 모두 4번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의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learly the effort is predominantly designed to be a set of
커비 조정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 등을 강조한 것이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 같은 노력은 주로 우리가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내부 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의에서 우리의 의사소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기준이 무엇이든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관련 동맹국 및 파트너와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인 13일에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 같은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I pointed to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we put out a few months ago. And it lays it out pretty clear how we view the world.
커비 조정관은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전략에는 특정 국가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이 안보 환경에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는 국방 전략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국제 안보 전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더욱 심각한 위협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그들은 특히 유럽 대륙에서 이웃 국가의 실제 주권에 도전하기 위해 규칙 기반 질서를 뒤엎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안보 전략의 상당 부분은 이 두 특정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찰 풍선 등 민간 항공 고도에서 활동하는 비행 물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 all know, the objects that were shot down were in the civilian airspace.
장피에르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세 개의 비행 물체를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하도록 미 공군에 지시한 데 대해 격추된 물체는 민간 영공에 있었고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인들이 안전한지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그것이 미국 공군이 세 개의 비행 물체를 제거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 당국은 해당 비행 물체들을 정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무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did say that they are considering or looking at this to be potentially.
그러나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물체의 잔해를 회수해 확인해야 하며 그래야 그 물체들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4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 상공에서 미확인 고고도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영공에서 미국과 캐나다 전투기들이 합동으로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추적해 F-22 전투기가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정재호 중국 주재 대사는 어제 순 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중국 측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주중 한국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거듭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한 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취하는 자의적 조치들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를 견제한 의미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측은 미중 간 촉발된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와 순 부부장 회동 결과를 전한 자료에서 순 부부장은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장 성명 채택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는 북한을 더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 논의가 좌초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BOE 질의에 이에 대해 더 이상 밝힐 내용은 없다며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의장 성명 진전 여부에 대한 BOE의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두 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 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장 성명을 여전히 추진 중인지,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의장 성명 관련 질의에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해 관련국과 회담하겠다는 입장과 안보리 이사국과 논의했고 안보리 전체 논의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다가 12월 말부턴 줄곧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13일엔 중국, 러시아의 거부로 의장 성명 논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해 한반도 시각 14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의장 성명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의장 성명과 관련한 실무 수준 협상을 러시아가 거부한 것이 맞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비생산적인 것으로 이미 입증된 제재와 다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패러다임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결정은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번에 걸쳐 제안했다며 이는 현 상황의 정치적, 인도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책에 대한 안보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동안 모든 당사국들이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이후 매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있습니다. 추가 결의와 의장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일인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어떤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초안에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북 의장 성명은 공식 표결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외교 차관의 최근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해 세 나라의 결속과 공조를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에 대해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외교 차관이 이번 워싱턴 회담을 통해 명백히 세 나라의 결속을 과시했다고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14일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was clearly about demonstrating U.S. Japan Korea solidarity. You know, this is a continuation of.
여 석좌는 이번 차관 회의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 한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연장선이며 윤석열 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세 나라가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진 미 한일이 이번 회담을 통해 연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세 나라가 단결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동이 북한에 보내는 가장 큰 신호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삼각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경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둘러싼 마찰에 비춰볼 때 세 나라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We've come a long way since those days of friction over things like GSOMIA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ose were difficult time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세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세 나라의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협력이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으며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세 나라 정보 공유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dministrations may see that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to try to deepen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들은 향후 정부에서 이런 협력이 뒤집히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 협력의 제도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VOA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 나라 협력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 나라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 my personal opinion, looking at this, it's really the first step towards integrated missile defense.
맥스웰 연구원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통합 미사일 방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세 나라가 모두 정말 원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 미사일 방어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미사일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세 나라는 단결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을 포함해 어떤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타이완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투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제히 중국을 비판하고 이를 격추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의 발언이 다소 결이 달랐다며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I actually felt that the trilateral statement was not as China focused as US Japan bilateral statements usually are.
스나이더 국장은 이번 3국 성명은 미일 성명에 비교하면 중국에 덜 집중했다며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되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는 한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통의 가치에 근거해 미국과 연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또한 중국을 도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좌도 이번 차관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on the balloons, I think Vice Minister Cho was prompted by the questions, and of course he kind of deferred to.
여석자는 중국의 정찰풍선과 관련해서는 조현동 차관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한 측면도 있었고 셔먼 부장관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며 중국 위협을 언급하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자 형태로 만날 때 일본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때문에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견인하고 몰고 가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일본과 호주는 더 분명하게 중국을 비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in Korea's interest to more clearly identify itself as amongst the democracies in the region.
that are willing to stand up for the principles that they believe.
클링너 연구원은 원칙을 지키는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로 스스로를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를 다각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역내 군사 훈련에 더욱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를 넘어서 역내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very clear to me that President Yoon is taking Korea in a new direction where broader issues, whether they're Taiwan, the East China Sea,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와 안정에서 궁극적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 무력을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코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운용 부대도 창설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운용 부대를 창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9일 녹화 중계한 열병식 화면에 따르면 열병식장으로 들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왼편에 나란히 늘어선 4개의 미사일 관련 부대의 군기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게 보이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상승하는 모습을 붉은 원 안에 그려놓은 군기가 보입니다. 이 군기는 지난 8일 야간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체연료 ICBM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 텔 전면부에 꽂혀있던 군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이 독립된 부대 깃발을 달고 등장한 데 대해 해당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운용을 전담하는 부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미사일의 운용 부대부터 먼저 창설한 것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이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은 상승 후 점화 방식의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ICBM용 고체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해당 기술 개발이 막바지 단계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양상이라며 운용부대를 만든 만큼 조만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에도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급히 실전 배치를 해놓고 시험 발사도 안 해놓고 나중에 그걸 여러 번 발사했는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거시 ICBM도 일단 만들어 놓고 부대 편제해 놓고 마치 실전 배치한 것 같이 해놓고 아마 발사 이제 시작할 거예요. 금년부터.
열병식에선 또 다른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운용부대 깃발도 화성 17형을 탑재한 텔 전면부에 꽂혀 있었습니다. 깃발 위에는 부대 창설 일자로 보이는 2022-1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열병식에선 KN-23 초대형 방사포 등과 함께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에서 제191 지휘정보여단 종대를 비롯한 전문병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휘와 통신, 정보를 담당하는 부대로 북한이 4월까지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정찰위성과 연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신생부대로 보인다며 정찰위성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과 연계된 부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한 이후 전략핵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이번 열병식에서 드러난 신설부대와 핵심 미사일 체계는 군 전략의 핵심이 핵무력 쪽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런 모든 핵 보유국들이 비슷한 제도화의 과정들이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이걸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13일 당의 강군 건설 사상과 노선을 관찰해가는 행정에 많은 군종, 병종 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중요작전 전투 임무들이 부과됐고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 전술적 사명이 변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급 부대들의 전략적 사명에 맞게 군기들이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세에 맞게 작전 전투 임무를 부과했다고 밝힌 대목과 관련해 대미, 대남 핵공격 부대를 부각시킨 열병식의 연출 취지와 맥이 닿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세의 변화를 하는 것은 미 본토에 대한 ICBM들의 공격 능력을 높인다는 그런 이제 부대 개편 형식이 될것 같고, 한국은 전술핵을 탑재해서 대남 공격 능력을 좀더 높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대가 전체적으로 좀 개편이 된것 같아요.
이번 열병식에선 지난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미사일 총국 군기도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사일 개발 구상과 지도, 감독을 하는 당 군수공업부, 자금과 부품 공급 등 군수 지원을 맡은 제2경제위원회와 별도로 미사일 총국은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실무 총괄 기구입니다. 지도 감독 기관이 아니고 화성 15형을 만약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설계, 개발 프로세스, 개발 이후의 관리,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관련된 군수 공장들은 사실상 여기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홍 실장은 북한이 핵 개발 체계의 정교함을 드러내면서 전략군 사령부사나 전략핵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등을 타격할 무기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오스틴 장관이 기고문에서 말했듯이 우리 군 사이의 깊은 협력은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을 구축했다고 메이너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한 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의 확고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할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의 성능을 높인 신형 무기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12일 한국 방위 사업책을 인용해 한국군이 이르면 내달 KTSSM2에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일정을 정한 뒤 체제 개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며 최대 사거리는 180km입니다. 하지만 개량형인 KTSSM2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으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압록강 인근 지역의 북한 지하 벙커들도 타격을 할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결의안은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이 과거의 경우처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까지 해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에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이유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며 북한 정권이 계속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5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4년 연속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핵량난에 처한 북한이 유엔 세계 식량계획 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WFP와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같은 모니터링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해선 요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집중 조명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후계자설 논쟁이 자칫 4대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연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핵 등 시급한 안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려했습니다.
A focus on the potential successor of North Korea rather than on the more immediate and more important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 think we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multi-warhead.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중요한 안보 위협보다 북한의 잠재적인 후계자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이 어린 소녀보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김주애에게 돌리는 마술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성 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아버지 김정은과 손을 잡고 처음 모습을 보인 김주애는 열흘 만에 ICBM 개발 공로자와의 사진 촬영 현장에 등장하는 등 석 달여 만에 다섯 차례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을 둘러보는가 하면 북한 건군절 75주년 행사에서는 레드카펫을 밟았고 지난 8일 열병식에서는 주석단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 조선 우표사가 14일 화상 17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해 우표 8종을 발행한다며 공개한 도면에는 김주애가 포함됐습니다. 아버지 김정은과 ICBM 시험발사장을 걷는 모습, ICBM 발사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등이 담긴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북한 사안과 관련해 김주애 패션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한 갑론을박을 담은 기사를 싣는 등 김주애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피스재단 연구원은 김주애를 통해 북한은 지금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자기 딸을 또 데뷔를 시키면서 이번 열병식도 크게 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협적인 무기가 나가도 모든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 여자아이한테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요. 모든 것이 지금 과소평가됐거든요. 북한의 이 열병식 자체가.
따라서 이 연구원은 북한의 같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주애의 등장으로 오히려 외부에서 후계자설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선전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북한 정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운 문제거든요. 이게 채습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는데 그거를 4대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자신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금 외부 언론에서 또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래요, 지금. 그 후계자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정권이 외부에서 4대 세습을 응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는 전 세계가 김주애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에 자행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김정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독재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요. 참 뭐랄까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박 대표는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 딸을 핵미사일 실험장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유엔 협약을 어기는 것이자 아동 박해라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앞세워 이미지 메이킹에 나선 김정은을 보면서 북한은 21세기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독재국가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왕 서거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그 영국 왕실에 대한 훈모,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여왕에 대한 존경심 막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또 그런 거 하나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설 자리가 어디 모르고.
로버트 킴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이 공개한 딸 김주애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북한 주민들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Conditions are very difficult there. Lack of trade, the economy is having problems. It strikes me that this is hardly the kind of thing you want to show this little girl spoiled and wearing.
식량 부족과 줄어든 교역, 경제 문제로 북한의 상황이 극심하게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부족함을 겪는 가운데 값비싼 옷을 입은 응석바지 어린 딸을 등장시킨 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를 이끌려는 지도자라면 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에 대한 의미 없는 추측보다는 현재 북한 지도자와 그 체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 was no change from Kim Il-sung to Kim Jong-il and then Kim Jong-il to Kim Jong-un. And I remember in 1994 when some predicted that Kim Jong-il was a bold economic reformer and North Korea is on the cusp of implementing massive economic reform and that of course never happened.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쳐 아무런 변화가 없었듯 앞으로도 체제의 성격이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94년 김정일이 대담한 경제개혁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개혁은 없었으며 이후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개혁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웃 국가뿐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준, 체제 성격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듯한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여전히 작업이 이루어지는 듯 버스 여러 대가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 구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달 1일자 위성 사진엔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북한 근로자의 통근 정황이 감지된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한 곳으로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회색 콘크리트 바닥을 상당 부분 가렸습니다. 약 2주 뒤인 지난 14일까지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8일과 9일 등 일부 날짜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은 듯 콘크리트 면적이 평소보다 더 넓게 드러났고 4일과 14일 등엔 차량이 좀 더 중심부에 자리해 버스 지붕색인 파란색이 더 눈에 띕니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1일 단위로 이곳에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시콤 건물 공터에선 지난 2021년 8월 이후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오가는 버스가 북한 근로자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확인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에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킨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제시콤을 드나드는 버스 한 대당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장소에서 포착된 8, 9대의 버스로 이동한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콤은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 등을 생산했던 곳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도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OE는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개성공단 내 최소 10여 곳의 공장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한국의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테림 종합건설 등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서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대형 트럭이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류 문화의 중심에 한글이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유럽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언어학과 번역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조지은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글이 한류를 타고 글로벌한 소통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로도 활약 중인 조 교수는 이런 현상이 한국의 국가 브랜딩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북한도 한류를 자산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조지은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세계 5억 명 인구가 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듀오링고 앱에서 한국어가 7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등 유럽에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듀오링고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세종학당도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 제가 여기 런던에 있는 세종학당만 해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수가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들어가는 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최근에 그 한글학회에 쓴 한글의 꿈이라는 거를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이 이제는 이제 한류의 그 중심에 있을 거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과거에 미국에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포들이 많았잖아요. 헤리티지 러너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보니까 이제 그 헤리티지 러너들보다도 비교포가 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국도 이제 비교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국어라는 게 교포 문화 중심의 그런 한국어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교포들이나 그러니까 K-POP 등으로 해서 한국어 공부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K-POP 관계되는 트위터 건수만 78억 건이라고 7.8 bill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외국어인 한국어를 유럽인들이 배우기가 쉬울까요?
한국어 단어에 처음에 관심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언어 공부를 하는데 듀오링고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팬덤 러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팬덤 러너 랭귀지 러닝이 굉장히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가 이거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외국어를 또 하나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한류는 굉장히 새로운 언어 공부, 언어 문화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랭귀지 러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신선한 일이에요.
네, 자신의 전공이나 특정 목적보다 스스로 흥미를 갖고 자기 의지로 공부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특히 노래보다도 K-POP보다 드라마가 굉장히 K-문화의 그 중심에 있는데 이 드라마나 이 영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걸 보는 거는 물론 서브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듣긴 하지만 계속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어 친숙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다 보는 것 자체가 인보디드 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보디드 러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 픽업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오징어 게임 가지고 번역 워크숍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190명 정도가 온라인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게임을 다 보고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배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번 가장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은 단어가 깐부 같은 단어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단어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단어 많은 중에서도 음식 단어나 이렇게 좀 비주얼한 이미지가 어시스트된 단어들이 많고 그 언어 학습자들이요 그만큼 뭔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베이직 보케뷸러리가 늘어나면 그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마를 다 보는 거 한 편을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언어 공부를 자기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이 언어학적으로도 효율성이 입증됐나요?
이제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언어 습득에 효과가 높은 거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K 뷰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런 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건 셀프 모티베이티드 된 거라서 굉장히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 이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한국어가 계속 더 많이 같이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이제 2년 전에 26개를 넣었지만 사실은 뭐 26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100개를 넣을 수 있어요. 너무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왜 작년엔 한류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나요?
오이드 자체에서 계속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fairness가 있어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권에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 상황으로는 한국 문화만큼 글로벌한 단어 생산이 높은 문화권이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OED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건 무슨 현상일까 이렇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예 한국어 단어는 제외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없는 게 아니고요. 그 OED는 드라프트를 항상 만들거든요. 드라프트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한꺼번에 발표를 할 건지 해마다 발표할 건지 이거는 OED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라 뭐 이게 없지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워킹한 엔트리는 굉장히 많고. 한국어만 매년 하면은 좀 fairness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OED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다른 영어 사전에도 다 들어가고 다른 언어권에도 다 들어가요. 굉장히 임팩트가 높은 거죠. 네.
옥스퍼드대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 한류의 중심에 제가 이제 한글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한글이 굉장히 첫 번째는 배우기가 쉽고요. 그 알파벳 숫자가 작아서 몇 개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포네틱 그 익스프레시비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가 다 로마자에 의지하는데 로마자는 포네틱 알파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글 자체의 문자 시스템이 세 개의 언어의 영어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뭔가 우리가 소통의 플랫폼을 만드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북한도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국처럼 한류가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글이 세종대왕이 남한한테만 준 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한국을 전 그 한글을 쓰고 있는 한국어 그 한국어 화자가요. 그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고 또 제외 교포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고려말도 있고 연변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한글이 굉장히 한국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딱 하나가 아니고 한국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라이즈돼서 한국어도 굉장히 변이가 많은 언어, 큰 언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언어든지 남한 언어든지 그 문화어든지 표준어든지 간에 이 한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다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든 어떤 버라이어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막 익스클루시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한류 자체가 나만의 그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한국의 그런 문화가 글로벌 세팅에서 새롭게 이렇게 재탄생하고 재해석된 거기 때문에 이런 에셋을 서로 같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인조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베너핏을 지금 잘 자기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여러 법 제정을 통해 한류를 더 차단하고 처벌하는 걸 보면 북한 지도부는 그런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북한도 이렇게 한류를 에셋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한류가 꼭 나만의 한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류가 코리안 인스파이어드 된 팝컬처고 그게 글로벌라이즈 돼서 그거의 주체와 생산자와 주체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들 특히 소셜미디어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특히 그렇게 막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만의 문화라고 한류를 단정 지은 건 자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조지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로부터 최근 한류와 한글 배우기 열풍에 관한 유럽 내 반응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2월 15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 탄생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시 탄도 계산을 해줄 고성능의 전자계산기를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 프레스터 에커트와 존 모클리 교수팀에게 컴퓨터 개발을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46년 2월 15일 무게 28톤에 길이가 25m나 되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Are people becoming obsolete? The giant electronic brain is starting cogitat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애니악은 200명의 사람이 7시간이나 매달려야 할 만큼 복잡한 탄도 계산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악은 가동할 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니악은 약 9년여에 걸쳐 군사 관련 업무와 복잡한 계산 등에 이용되다가 애니악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1955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애니악은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이 완전 철수합니다. 이로써 한때 10만여 명에 이르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모두 떠나고 1979년에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내전 개입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무자헤딘 반군의 게릴라전이 성공을 거두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쟁을 위해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무기를 공급하는 등 무자헤딘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198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교전으로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피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만여 명이 전쟁을 피해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군 철수로 친소 정권이 약화되면서 회교 반군 무자헤딘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고 아프가니스탄은 또다시 내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